라디오소설해학과재미속에서인생을읽는
라디오소설
최국철작최복음연출간도전설만한번째시간입니다
길순이는물을던지고다시자리에앉아더덕껍질을벗기기시작했다
그쪽혼일이당장이지
아누나도그렇지않소
이제한달쯤
그어선님천으로소문한남자한테가서아살수있소아무리땅마지기준다고해도
어쩌겠소하늘같은부모님의모험한령인데팔자가그런데
아누나아직도내맘모르겠소아우리가전부든지어디하루이틀이요난13살부터누나좋아했소그리고누나가아니면장가안다고했어
아무래도잘못된연분같다부잣집아들과가난한집딸의연분보기드문연분이다
레세일라들린지
어느덧길순이는눈물을흘리고있었다원도가진정으로좋았지만그에게는이제아무런방법도없었다
네시네시가뭐예요
원도가결기있게부르짖으며벌떡일어났다
네시같은소리를하니그래누나도알고있을게요나와같이황소리로놀러다니던그이상아들요사이그놈도마음든여자와같이간들어뛰었다
내가죽일년이지되지도않는일하면서도자꾸정주고마음주고나이제어쩌면좋소
우리겁내지말고우리간들어뛰기요거기도사람사는곳인데무엇이겁나그러
간도건너와서난원두막볼때마다그일이생각납지비
길순이는야릇하게웃고있었다당신은그렇게마음을조이고대형모도한죄를짓는것같아서삶까지포기하고싶은심정이었지만지금생각해보면내가옳았나문득문득놀라면서마음의여유를찾기도한다남편을야릇하게내려다보던길순이가몸을발딱일으키고무작정쑥대밭속으로들어갔다
아정신나갔소어딜그렇게무작정들어가
원도가몸을일으키며얼떠름한기색을지었다아내의수상한거동이다
이땅이우리땅이얼씹집이에
길순이는쑥밭한가운데멈춰서서남편에게손짓했다
그럼
원도는저도모르게아내한테다가갔다아내는이상하게흥분하며몸을떨고있었다
정말내밭이얼씹집이에
그럼
원도는칼칼하게대답했다
내여기다가원두막하나차리겠는데그래도됐지비에
원도는 말없이 아내만 지켜봤다. 이제 당장 논밭으로 변해 물이 철철 넘치는 가운데 장엄하게 원두막 하나 일어선다.
아, 대구 말고.
길순이는 회장저고리 고름을 따며 남편을 거침없이 바라봤다. 눈에서 기이한 광채가 핑핑 돌았다.
그렇군.
남편은 그제야 용감한 아내의 뜻을 알아차렸다. 괴상한 일도 아니다. 원도는 두 말 없이 곁에선 쑥대를 들여밟아 쓰러뜨리고 자기의 땅 위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화려한 원두막을 짓기 시작했다. 원두막 하나 차렸다. 길순이는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치마를 걷어올리며 쑥대가 너저분히 깔린 땅 위에 반드시 들어누웠다. 그리고는 속곳이 앞서풀 터쳤다. 찬란한 햇빛에 길순의 속살이 하얗게 빛나며 파들파들 떨었다. 남편에게 손짓하며 정답게 속삭인다.
이제 이 쑥밭에 불 넣고 비 안 넘어 불이 번내고 눈뚝 잡으면 일망한 논밭이 되지. 그때면 이 논밭에 뺏게 우리 천재의 원두막을 매일매일 지어드리리다.
숨을 길게 마신 원도는 투구 쓰고 성스러운 싸움터에 나선 용사마냥 장도를 빗겨들고 길순의 두 다리를 힘있게 해치웠다. 그리고는 사내답게 용감하게 자기의 땅으로 돌격해 나갔다. 북편에서 인차 지글거리는 가락이 있는 것 같더니 공채에서 휘몰이로 자지러졌다.
우리 땅이 얼숙집이 내 땅이 얼숲집이에. 천년이고 만년이고 당신과 살고 싶소. 당신 소신 절대 따라드리지 맙소. 소실 아침 난 삶음이 없었구마.
어느덧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여자는 자기도 모르는 잠꼬대를 늘어놓으며 끊임없이 몸을 뒤틀어 댔다. 공채 장단이 계속 잦은 휘몰이로 늘어지었다. 풀숲에서 이름 모를 벌레들이 쉼없이 울어댔다.
이빨 빠진 늙은 호랭이 재수하면 기어온다대.
영범이가 버드나무 단을 옆구리에 끼고 방앗간으로 들어서는 만덕이를 보자 삐죽거렸다. 연자 방앗간 그늘 밑에서 장덕 사내들과 아낙네들이 모여 발채를 걷고 있었다. 만덕이 뒤로 숙자가 바람에 날려갈 듯한 실허리를 휘청거리며 따라섰다. 자랑하려고 하루 입은 광목 몸빼는 아까 와서 농작에 꽁져두었는지 다시 입는 법 모른다. 숙자의 머리 위에도 자기 몸매만큼한 버드나무 단이 댕그랗게 얹혀 있었다.
아이 이거 개뒤도 약하자 뭐 배제꿈에도 없다더니 그만둔 참모들들을 약은 지들이 벌써 후레쳐가는 바람에 아, 저기 이슬 차고 나갔다가 요것밖에 못 봤다니까.
만덕이는 영범의 발치에 너부러져 앉으며 목덜미와 얼굴에 내돋아 지르르한 땀을 토슬의 등거리 자락으로 훔치며 헐헐 가쁜 숨을 토팠다. 그리고는 코를 아무렇게 풀어던지고는 손을 헌 찌까다비에 쓱쓱 문질러댔다.
제길, 아휴, 헌 누더기 쓰고 그 시기만 만졌다니까.
에휴, 함께 보리밭 하남짓이 우겨 자른단 놈이 여기 뭐이요? 에? 합이 아깝고 재토에 아깝다.
영범이는 만덕이가 해온 작은 버든나무 단을 건드리며 만덕이를 씻가슬렀다.
야야야, 임마야. 내가 네 보리배 뺏어 먹었다고 배아리하냐? 하남지 먹든 한돼 먹든 내 밥 먹었으니까 새바람이 그 돼지도 비탈거리는 그런 소리 좀 말라.
안악내들 편을 힐끔 곁눈질하며 저기나를 본 만덕이는 제법 꺽꺽하게 대들었다.
에휴, 물동만 내 싸는 재개비가 창부타령만 한다대 주둥이 살아서 와당탕 거리기는. 산더미같이 싸는 버들난 게 아이보유.
영범이가 만덕이를 흘기며 방앗간 옆을 가리켰다. 흑송나무 그늘 밑에는 가찐하고 미칠하게 빠진 버든나무 단이 자곡자곡 쌓여 있었다.
야, 옛날부터 이 지름길 가문은 명주바지 결단낸다고 아적의 내미 눕히에서 야근 수작 부리더니 싼 노릇해서 욕심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이게.
자라목이 청계자랑 많다데. 근데 어디면서 좋은 참버들 저래도 많이 했어?
최고 알려주면 어째? 밤에 나가서 혼자서 결단 내라고?
좀 무당령 우는 소리를 그만하오. 바다바다 나서서 자꾸 그렇게 까불다가 앉은 거석이 부러지잰가 보.
그 똥산 주제 매화타래이다더니. 자자, 입시름 그만하고 얼씨는 밭채나 기려라. 그놈한테 퍼지 앉을 날도 며칠 없다. 이제 새벌김 시작하겠는데 말이야.
여지껏 말없이 앉아 발차를 걷던 득삼이가 나서서 이들을 말렸다. 요 사이에 속병이 도진 득삼이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그런지 얼굴이 누렇게 떠서 기색이 말이 아니다. 추운 겨울이나 여름보다 늦가을 초봄에 많이 도지는 속병이지만 한여름 기움철에 이렇게 도질 때가 드물었다. 암말 사람들이 두레로 짓는 집짓기에 나가서 도진 병이다. 덕녀가 아침 저녁으로 불을 지펴 득삼의 등허리와 웃배를 달고 댔지만 효험이 별로 없고 좀처럼 숙어들지 않는다. 아침에 나올 때 덕녀가 나오지 말라고 말렸지만 집에서 할 일 없이 시간 보내기도 어려운지라 이렇게 나와 일손을 잡은 것이다.
야, 네 해온 버들로 발채 도게 만들면 결단 나겠는데 그 다음은 어떨 테야?
영범이가 또다시 만덕이를 물고 늘어졌다. 만덕이와 수작질 못하면 오금이 쑤셔나는 모양이다.
어찌겠니? 네 걸 써야지.
만덕이가 흐물거리며 비위를 썼다.
개 비위라대. 굶으니까 익은 게 날 게 따로 없구나. 야, 저거 써라. 그래도 이 형님이구야. 동생 살피지.
아이, 그랜댐두?
맞은편에 앉았던 안악네들 속에서 숙자가 어느 사이에 용범의 말을 훔쳐듣고 해들거렸다. 사양하는 채 했지만 고맙다는 기색이다.
에휴, 큰 놈 노름하자. 어찌겠소?
용범이가 한 술 더 떴다. 숙자가 너무 좋아서 영범이에게 살짝 웃어 보였다.
에이쿠, 그깟 보들 몇 단에 녹아들어 가짱게 헤헤거리기는 제게 그지.
가만 보면 아내는 용범의 수작을 싫어하는 눈치가 아니다.
아이, 제 가당찮게 무슨 눈치야 저게. 에이.
못된 놈은 자기 좋은 공리만 한다고 자기가 저기 나에게 헛눈 팔며 욕심내는 것도 있고 만덕이는 아내의 웃음 한번 보고 엉뚱한 지리를 느끼고 있었다.
그 모들이 뭐 자기가 해온 것이나 돼서 그렇게 혼자 생색내나.
칠성이가 당장에서 영범의 미천을 밝아놓자 사내들이 낄낄 웃어댔다.
에이구, 그럼 그렇게 했지. 네 놈처럼 손목이 자른 놈이 어디서 저렇게 좋은 벗을 베어온다고. 자, 이 칠세가 나서지 않았으면 깜빡 넘어갈 뻔했구나. 에이, 저거.
만덕이는 그제야 여기 앉은 사내들이 합세해 자기를 눌림바지에 밀어놓은 줄 알아챘다.
아이, 술집 가서도 손발이 착착 맞아야 해먹는다더이. 아이, 당신 머리가 배 아파서 중불나게 나서, 에? 그 잘난 담배 먹어도 피울까봐 만덕이한테 넘어가는 거 봐라. 치.
영범이가 칠성이를 나무랐다.
그래, 이 모두를 무서워하고 덕분에 젊은 패들이 했지 우리가 했소. 야?
칠성이는 되려 정색해 한술 더 떴다.
제 이제 고지식한 놈은 할 수 없다니까. 자, 형님, 오래, 야? 지금까지 날씨가 잘해줘서 자람새가 왕년에 비해서 일찍 하던데 보리는 8월 초순께 낯을 걷어도 되겠습대.
아, 글쎄, 이 날씨가 잘해줘도 겨드리야 움직이지 못하는 면이지. 손수리 많고 적은 데는 날씨적이 있어도 말이야.
아유, 참, 형님도 여름에 소갈이라 하되 곡식 구경 못하매야요. 그거 한번 나가보. 하루 며칠 새롭습대.
영범이가 고집했다.
에이, 그 날씨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 낯설 계절은 정해놓은 게야 그게.
만덕이도 아는 체하며 득삼이 말을 거들며 영범이와 맞섰다. 얼핏 들어보면 득삼이와 만덕의 말은 틀리는 데가 없다. 임신한 아랑네가 소 한 마리 잡아먹으며 몸보신 잘한다 해도 아홉 달에 애 나이를 하는 수밖에 별 수 없는 도리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용범의 생각은 이게 아니다. 날씨가 잘해주면 성숙기를 앞당길 것은 뻔한 이치다.
예, 참, 그 한족들이 가을에 심는 겉벌이는 어째서 6월 초에 여무는 게 있고 중순에 여무는 게 있는가 말이오. 어? 그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가 봄 날씨가 잘하는가 하는데 달리는 일이 아유. 봄벌이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참말.
에이, 참, 아는 것도 많다 그래. 어? 여물면 낯을 걸고 다작하면 되는 건데 뭘 자꾸 이러니.
그 참말. 야, 쇠고 쇠기 서울 가서 험막대기질을 한다대. 여물면 낯 건다는 이치는 응? 저 반은 칠세인의 막내도 다 한다. 벌이란 가을철을 하루 늦추면 얼마나 손실 본다는 일을 몰라 그래니? 정말 작년에는 중순께 벌이가을 했는데 올해도 중순께 할 것 같냐?
그래. 졌다. 에이.
만덕이가 기가 죽어 영범이한테 항복했다.
그것도 문제되지만 이 타작이 더 문제란 말이다. 여긴 8월 중순께 우기가 오는데 낯을 빨리 걸면 초순께라도 타작 맞출 게 아야.
영범의 말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지라 누구나 반박 못했다. 농사를 안다는 득삼이도 말이 없다.
보리하고 감개는 음곡이라서 햇볕이 없어야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오래 보니 그게 아니더구만.
질성이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사내들이 다시 낄낄 웃어대었다. 장덕 사람들 속에서 칠성이와 용범이가 없으면 웃음이 없다.
아, 세벌 콩김을 탑세기 전에 그 열기밭도 대충 걸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일군 밭이라서 그런지 첩불김을 그렇게 이악스레 잡았는데도 아, 범이 새끼칠 것 같습니다.
용범의 뒤에 앉은 나치 여자처럼 동그란 사내가 이번에는 화제를 끄집어냈다.
아이, 그걸 누기 몰라서 그려. 이제 기들이를 하는 그 열그밭에 아유 어떻게 홈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에이, 그 무진년 장마가 생각나오? 그게 초복 전에 장마져서 밭에 호미를 걸지 못해 표농을 했다고 아, 맥을 놓았지만은 이 말복이 가서 아, 낯으로 큰 풀이라도 잡으니까 소출이라도 조금 거두지 않았소.
에이, 그 열그란 기들이 하면은 억지에 나서 혼자 풀을 잡는다. 그 그늘 밑에는 풀이 맥이 있어 그게.
요 사이에 발차를 엮어 짭짤한 재미를 본 만덕이라 썩 달가워하는 눈치가 아니다.
야야, 농사를 뼈를 키우는 게 아니라 밤비에 완전 자랐구만. 그늘 밑에 남풀이 맥이 없는 줄 몰라 그래니? 씨가 않는다고 그러지 소작밭에 풀 기웠다는 소리 듣겠냐?
영범이가 또 만덕이를 핀잔했다.
에이, 그럼 너는 낫기 매든지 꽉지기 매든지 해봐라.
난 안 한다.
아이, 저... 아이.
만덕이가 심술궂은 소리를 하며 일감을 물리치고 담배 쌈지를 꺼내들었다. 칠성이는 흘깃흘깃 눈치 노름하다가 가까운 만덕이 쪽에 기신기신 다가가 고양이 기름종지에 엇보듯 앉았다가 슬쩍 채갔다. 사내들이 잠시 일손을 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만덕이는 움충하게 저기나의 뒷모습을 가만히 엿보고 앉았다. 햇빛이 미치지 못하는 나무 숲속이라도 바람 한 점 없이 무더웠다.
아, 저 당신도 손을 좀 쉬우. 개밥에 도토리처럼 그게 무슨 멋이? 아? 농부 몸에 똥내 가시질 날이 있어? 그래서 막걸리 먹어 입 가시고 담배 물어서 콧구멍 가시지. 에휴.
영범의 뒤에 앉은 사내는 이름이 방원이다. 방원이는 조용한 웃음만 떠올리고 계속 일손만 놀렸다.
에이, 동네 시애미 니 혼자 해먹어라. 내미야 삼승보선 신고 몇자리 밥든 나박신 신고 대동배 쫓든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참, 아이, 이거는 왜 똑똘이 치운 두꺼비 상토하고 나하고 또 이러니, 어? 야, 김선상같이 중학 공부과정해서 유식한 어리라면 담배 모른다면 비슷해도 진대 마른데 손 가고 입 가는 농부가 입 봐서 미구멍 치지르시겠냐? 어? 거시기 찼으면 오지랖이 넓어야지.
최고, 야야야야. 다 니가 저 두렁쇠질 하라면 풍물제비로 나서고 박첨진 놀이라면 꼭두각신 놀이 한 줄 안다더냐. 에이구 참.
여보세요. 왜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나요?
이것도 몰라요. 원시시대 우리 선조들은 돌멩이를 던지는 법으로 더 많은 사냥감을 포획했지요. 중세기 때 인류가 발명한 투석기는 수백 미터 밖까지 큰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포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요.
5, 4, 3, 2, 개화!
지금 인류는 로켓이나 비행선을 우주로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그런 소행도 문명이라면 너무나 수치주는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자동차와 상품의 편리를 향유하면서 환경의 청결과 도로 안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차창 밖으로 쓰레기를 버릴 대신 정신 문명에 가속도를 내야 합니다. 강 사장님, 조를 살려고 하는데요.
어떤 조를 쓰게 됩니까?
이 가게에 있는 12가지 조를 모두 하나씩 주세요.
네?
제가 이 집 조를 사려고 하는 것은 무게를 탈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씨 집 양심 조를 도덕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조를 채찍질하고 양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네. 무한의 강씨 가족은 오대째 내려오면서 저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울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200여 년간 자신의 양심 저울로 성실한 장사를 해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년간 불법 상인들은 강씨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와 속임수 저울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사람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지요.
권리, 저울초, 균형, 저울대, 권리의 균형은 사람의 마음을 측정하는 저울입니다. 추호의 오차도 없어야 양심을 지키는 저울이 만들어집니다. 성실과 신용을 고수하면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의사는 아이가 울어도 주사 바늘을 꽂습니다. 환자가 비명을 질러도 몸 깊숙한 곳에 칼을 댑니다. 살을 애는 고통 넘어 치유의 기쁨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비명과 고통, 실망과 슬픔, 목마름, 배고픔, 어리석어 보이는 조각들, 그 모두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꼭 필요한 퍼즐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저녁길 김민아입니다.